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우리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는 나라,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 모든 자연계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위치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의 그 주도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저주하신 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 우리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장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주는 자리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인간들이 그걸 따먹을 때 못 따먹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첫 번째 그 의문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금령을 내리셨는지 그 깊은 뜻을 지금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 금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금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신 인간들에게 저들의 위치를 확인케 하셨다 하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우리 인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인간들의 지위는 대단히 높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허락받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는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 하는 이 권위 질서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분명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령을 내려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는 금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기 위치를 확인케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걸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표현이 얼마나 그 일치하는가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과 이런 사상은 성경 전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신 말씀의 내용도 이것과 똑같은 식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네게 주는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실과를 먹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반하면 너희 손으로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네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뺏어 먹을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절대적 권위자이시고 주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17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죄지은 우리만이 아니고 온 우주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애꿎은 어떤 짐승 하나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계는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지금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지금 숨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계를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인화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자연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연계는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면 성경식으로 따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날이라야 자연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신자와 불신자를 다 부활시켜 신자들은 하늘나라로 불신자들은 형벌의 장소로 갈라지고 날 때에야 만물도 새로워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우리 신자들도 영광된 몸으로 비로소 들어갈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물은 그때 가서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만물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완성된 자리에 가 있지 않다는 서로가 서로 간에 하나의 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야 그렇게 되느냐? 우리 몸이 변화하는 그때, 부활하여 변화하는 그때, 그냥 부활이 아니고 부활,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는 그때에 가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중요한 신앙의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신자의 신앙 현실은 탄식하는 것이 신앙 현실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만족하고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탄식하고 한탄하고 한숨쉬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왜요? 우선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는 봄이 되면 그 봄을 맞을 때마다 그것을 일종의 부활의 한 상징으로서 인용하곤 합니다. 죽었던 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어느 봄이든 겨울로 끝나지 않는 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봄도 어떤 여름도 가을과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렇게 무성하게 힘있게 자라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을 앞에 숨을 죽이고 겨울 앞에 다 도망하여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겪는 것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지만 언제나 가을 앞에 맥을 못 쓰는 이런 자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 근래에 요 10여 년 전에부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옛날에 우리가 크던 때와 다르게 키웁니다. 우리가 굶주렸고 우리가 메말랐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여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훌륭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과 교육과 문화와 다방면에 걸쳐서 인류에게 유익한 것, 행복한 것, 좋은 것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흉측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합니다. 옛날 사람이 지금보다 못하고 지금 사람이 옛날 사람보다 꼭 낫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도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집 애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인류 역사 몇천 년을 지내오는 동안 역사가들이 모두 낸 결론은 하나 이겁니다.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역사를 통하여 아무 교훈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통한 교훈을 인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낚시터에서 잡아내는 붕어 같습니다. 앞서서 하나씩 미끼를 따먹고 잡혀가는데 그게 뭐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안펴 사갖고 새치기에서 들어와 따먹거든요. 그 미련한 고기들 같이 인류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우리 인간들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들을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도록 저주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옵시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신자의 신앙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탄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의와 거룩과 영원과 생명과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기에 나한테도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영적으로 살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가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만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웬 머릿속에 그렇게 잡다한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한참 하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의롭고 옳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한과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환경과 조건과 시대와 이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혈육이 있고 이웃이 있고 외면할 수 없는 친구가 있고 아무리 해도 빛도 안 나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많은 정성을 빼앗겨야만 합니다. 잘될 가능성이 없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별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삽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영적이며 신앙적으로 깊은가는 그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에 제한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며 옳은 생각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선한 일에 집중하도록 놓아져 있지 않는 우리의 환경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속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한숨 쉬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이 기다릴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예수 죽인 것. 예수 죽인 건 뭡니까? 우리의 죄악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은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간섭이 결국 이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낙심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며 소망 속에 있게 하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정당히 한다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잘하고 100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 없이 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은 견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이 승승장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늘 가슴을 찢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폭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자폭하시지만 같은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왜 죽음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배우는 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온전한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을 주실 것이니까 지금 죄짓거나 지금 실패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핑계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의 연약함과 그 마음에 있는 소원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너무 치명적인 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 속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에 있지 않고 약속된 구원의 미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땡겨다가 쓰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틀림없을 것을 땡겨다 써서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승리로 가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일정의 회개의 기도를 소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을 요즘엔 좀 수그러들었습니다만 한국교회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교우들이 무슨 준비를 하고 오냐면 울 준비를 하고 오고 회개할 준비를 하고 오죠. 마치 옛날에 구정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한 번 했던 목욕 가는 것 같아요. 준비해놓고 준비해놨다가 부흥회 때 춘계대부흥회, 추계대부흥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정기적인 부흥회 때 와서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깨끗하고 흠없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동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가 바라는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몸도 마음도 점도 흠도 없이 가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신자라는 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누가 그러거든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됐다고 누가 재거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직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신앙의 참된 표현은 탄식과 안타까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명심하십시오. 나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 없이 모두가 부활합니다. 신자는 영광의 부활을 맛보고 불신자들은 형벌의 부활을 맛볼 겁니다. 양쪽 다 육체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 땅에 묻혀 있는데 나팔소리가 났습니다. 기상나팔소리를 듣고 시체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시체가 무슨 재주로 듣고 일어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건 이겁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이런 권면을 해야 돼요? 이 권면이 승리와 환희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안 하죠? 이 꼴로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의 얘기는 아니다. 너는 실패하고 더 못나고 더 못할 것 같지만 이김은 결국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더욱 힘써 일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신앙의 정체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드릴 수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한탄하며 나 같은 것도 신자라고 누가 부를까봐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 이것만이 잘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잘나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엘리야를 불렀을 때만 그들만 뛰어나고 그들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저 같은 것은 이제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가치가 없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위대한 성도요? 우는 사람이죠. 깊은 신앙이요? 한숨 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면 시간과 힘을 더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더 땅끝까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한 속에 있고 세상은 우리 힘보다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무얼 보거나 앞날이 깜깜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소망 속에 포기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으니 영광의 자리에 제가 설 것을 믿나이다. 저는 미련하고 저는 완악하고 저는 게으르나 주께서 저를 귀히 여기셨으니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쉬었다가 또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잘난 신앙이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자극하는 그 헛된 신앙의 그 경쟁에서 여러분을 빼내십시오. 주를 의지하여 겸손하게 인내하며 끈기 있게 여러분의 소망을 향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보상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오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입었으니 우리의 영원함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넘어지기 쉬운 모든 것을 박차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힘을 모아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기적들을 목도하는 복된 신자의 생애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